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문둥병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그 피부병을 관찰해가지고 환체의 털이 흰 털이라든지 환체의 피부가 우목하여졌으면은 이는 문둥병 환처라고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종하다고 선언해야 되며 격리시켜야 되고 만약 피부에 색점이 희거나 우목하지 아니하거나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은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에 검거해서 다시 7일 이후에 그를 보아서 문둥병 환자인지 환자면 격리식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려서 다시 그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이 교독했는 레위기 14장 1절부터 55절에서 계속해서 문둥병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모세의 오경, 즉 모세가 적은 책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더불어서 다섯 권을 모세의 오경이라는데 기원전 1446년경으로 모세가 주로 적은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특히 레위기에는 하느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제사 방법이라든지 레위인들의 직분에 관한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생활 규범과 또 절기와 서원하는 것, 또 십일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의 여러 목적이 나오는데 이 제사의 그 목적은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죄를 덮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죄를 덮고 신약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짓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 짓는 그런 관계에서 회복하는 관계며 또 구약은 또 신약의 그림자이므로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코스를 하는 분들을 주로 영어권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아주 그 적은 그 숫자 세계에서 흩어진 분들이 그 한국어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국어도 지금 계속해서 그 영어권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코스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먼저 그 저희들이 교대로 여기 14장 1절부터 그 2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한다. 이제 14장은 정결케 이제 되는 문둥 환자의 그 규례가 어떠냐.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예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문둥 환자 치유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지금 구약에서 문둥 환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 환자를 치유했는 걸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느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4절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이제 치유됐다고 보는 그 문둥 환자 치유된 그를 위하여 명한 정한 살아있는 새 두 마리와 백향목. 백향목은 아주 단단한 나무죠. 그 좀도 피지 않는 영어로 시더라는데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에서 새 두 마리와 백향목 홍색 술 우슬초는 그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였는데 그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각각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은 14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이제 속건제라고 얘기했는데 속건제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들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제 trespass라는데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여기에서 그 정결한 반전에 이 우편 깃뿌리라든지 귀에 깃밥 있는 부분이죠. 그 오른쪽 또 오른쪽 손엄지가락 전부 다 오른쪽인데 오른쪽 발엄지가락에 바르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2절에 보면 문둥병을 이제 그 진찰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 하느님 모세한테 말씀하니까 문둥은 이제 그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 아론이 대제사이니까 아론이 자기 아들 제사장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다루라는 거. 문둥은 이제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르나 정결될 때 그 사람 제사장이로 나갈 것이라. 제사장은 아론이나 아론의 그 두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낫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 1절 4절과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4절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4절.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주님이 깨끗게 할 수 있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주님, 내가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이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앉은지라. 그래서 문둥병은 불치의 병인데 하나님만이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일 수 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게 드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제 전가라. 그래서 모세가 명한 명령대로 그 전 하느님한테 그걸 드리는 거. 자기 죄를 완전히 씻고 이제는 내 거가 내 몸 내 게 아니고 주님이 죽은 자를 죄에서 나를 구해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하느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우리 문둥병을 그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한센 사람이 그 문둥병 기원에 대한 그 박테리아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미코박테리움 레포레라는데, 그것을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염병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 최근에서는 또 뭐 호흡으로 전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 어떻게 전염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 잠복 기간이 또 오래했고, 그러나 또 동물에게는 또 문둥병 걸린 동물들은 개나 돼지나 보지를 못하는 거. 동물은 왜 전염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거에 우리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피부에 거기 들어와서 피부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부 다 뭉그러뜨려 버리죠. 얼굴이나 손이나 발이나 다 뭉그러지는 거. 신경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 심해지고. 이러한 것은 얼굴이나 팔이 썩은 뭉그러뜨린 것. 결국 감각이 없어가지고 손이 어떤 불에 이렇게 연탄불이나 화로에 대해서도 자기가 타도 못 느끼는 것. 나중에 살타는 냄새가 나서 보면은 그것이 탄 줄을 알게 되는 것 같은, 그것을 못 느끼는. 그래서 문둥병은 우리 성경에는 하나의 그 죄의 모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령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나아만, 그 엘리사의 그 몸종이 나아만이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낳는 그 장군의, 문둥병을 낳는 그 장군의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받지 말라 했는데 받아간 그것을 엘리사한테 거짓말 해갖고,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 너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그러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나아만이 아니고 게하사죠. 게하사가 그 나아만으로부터 돈을 그 받은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게하시가 그 걸리는 내용이 납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 너 자손에게 미치 영원토록 이르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나아만의 문둥병이 거기 들었다. 게하시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죄의 하나의 모형, 죄의 상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도 보면은 우리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양심이 있는데, 나중에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저항력, 양심이 무디져 가지고 결국 빠져서 비정상적인 사람 되는 걸 볼, 도박도 보면은 처음에는 재밌기는 게 계속 도박하다 보면 그것이 무디져 가지고 집세를 내야 될 집세까지도 도박에 해버리는 그와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마약을 먹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 양심이 있어서 양심 가치를 받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무뎌져 가지고 결국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문둥병도 그 신경을 마비시키는 면에서 결국 자기 몸이 그 불에 탄다든지 이런 것도 못 느끼게 되는 이와처럼 그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에는 제에서는 보면은 공통점이 다만 하느님만이 치유시킬 수 있다. 주님만이 문둥병을 치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니 생명이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죄를 사주실 분은 오직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느님부터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왔으면은 제사장 그를 위해 명하신 정한 산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시고 이 우슬초라는 이제 그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고 이제 우슬소로 아는데 제사장이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거리다 안에서 잡고 흐르는 물에서 잡으니까 물도 흐르고 새의 그 피가 거기에 물이 흘러가죠. 다른 새는 살아 있는 대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 피를 찍어라 살은 대로 문둥병에 정결함을 받을 적에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산새는 덜에 놓으라고 했죠. 여기서 문둥병 환처가 나왔으면 그래서 이게 나왔다 문둥병 환처가 나왔으면은 그래서 하느님 은혜로 문둥병이 나왔으면 마치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었으면 여기서 우리가 상징을 보면 백향목은 이제 아주 단단한 나무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닿겼을 그 십자가의 나무가 바로 시다 그 백향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신약 예수님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상징하는데 볼 수 있겠고 홍색실이니까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희생을 나타내 희생의 그 피 그 희생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의 그 희생 그것이 상징한다 신약의 우슬초는 그것은 죄를 사하는 즉 정결함을 나타납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니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오다 우슬초 그러니까 정결 죄 사함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가 두 마리인데 새 두 마리 다 주님을 상징하는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잡아라 흐르게 이렇게 잡으면 피가 흐르고 물이 있죠.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손과 발에서 보혈 피가 나고 옆구리에 창을 짚더니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와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살려보내라니까 날려보내는 새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부활하고 난 뒤에 이 땅에 계셨다가 그 다음 승천하는 하늘 우편 앉아 계시는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 후에 전에 들어올 것이니 자기 장막 밖에 치를 거고 치를 그 하고 또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모든 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들어가라 그 당시에는 그 균이 어떤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하는 명령이 되어 있으므로 하는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가 보면은 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명령을 따를 때 순종할 때 그 영적인 그 순종이 그와 같은 그 의미도 거기 지니고 있죠.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전부 다 밀어라 했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 8일에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 보이고 그 예물을 바치는 걸 얘기하면 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고운가루 에바, 에바가 이제 6갤론이죠. 6갤론이고 그게 약 한 23리터쯤 됩니다. 6갤론 10분의 3입니다.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을 섞은 소재물 하라. 그리고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해막문 요 앞에 두고 어린 수 해막문 요 앞에 둔다. 그리고 우리가 해막이 있을 그 옆에 그 왼쪽에 제단 태우는 그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옆에 두고 앞에 두고 우리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 어린 수양 하나는 속건제로 드리라 여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흔드는 요제 흔드는 거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그 속죄제와 죄를 위해서는 그 태우고 일부는 먹고 번제 완전히 태우는 거 희생 잡는 곳에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로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려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이제 속건제 중에서 일부는 또 제사장이 그걸 가져가죠. 가져가서 그걸 먹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일하지 않냐고 그 재물 중에 일부분을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가죠.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뭐 성소는 그 이랬을 때마다 들어갈 수 있지만은 희생제물을 드린 후면은 죄를 덮지만은 예수님 것에서는 본인 자신이 드림으로 해서 온전한 생물이 온전한 희생물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죄를 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읽었죠. 14절에 보면 제사는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그러니까 오른쪽에 깃밥이 있는 쪽이야 우편 손 엄지가락하고 오른손 엄지가락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른다 그 피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오른쪽 기능 오른쪽하고 왼쪽에 있으면 항상 오른쪽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우선적인 거기에서 깃뿌리를 바라는 것은 주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걸 상징하고 엄지가락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오른손 손으로 주님 일을 한다는 그걸 뜻하고 발 엄지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발 엄지가락을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한 록의 기름을 차에 자기 잡힌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잡힌 손에 기름을 찍어 우편 손가락으로 잡힌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리라고 했죠. 우편 손가락으로 잡힌 손가락에 기름을 찍어 그러니까 잡힌에다 기름을 넣고 그걸 찍어 일곱 번 뿌리라 했죠. 기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이런 의식하는 이유는 이제 너가 문둥병을 죽을 밖에 없는 너를 완전히 살려주신 분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늦게 아니고 하느님한테 순종하라는 그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느님께로 받은 바 너희의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니 그래서 영접하는 그와 동시에 성령은 우리에 임재하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것이니 그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17절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송 은겁질 우편 발음질거락 같고 속건제 희생 피에 바를 것이요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이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을 민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번제와 소제를 단해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하실 게요 그렇게 하면 그가 정결하 이와 같은 의식을 이제 하는 그가 가난하여 만약 가난하면 이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전한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의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에바가 아까 6갤런이고 약 한 23리터쯤 된다 했죠. 에바 10분의 1을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차여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과 집비둘기 새끼 둘을 차 예수님이 요셉이 헌화식할 때 이렇게 했죠. 비둘기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망문 여호와 앞에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엄지 우편 발음지가 바르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잡힌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잡힌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만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은 그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요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 안에 머리에 발라 요아풀을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새 두 마리죠 한 마리 피를 무르는 데 해가지고 처음 피를 이제 오른쪽 깃밥하고 그 손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에 하고 그 다음에 발의 끝으로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름으로 제사장이 그거를 다시 그 부위를 다 이제 바르죠.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왼손 손바닥에 남은 그 기름은 그 나은 그 자들 머리에다가 다 발라라 그죠.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삼비둘기 하나가 집비둘기 하나 새끼 하나를 들이대 곧 힘이 미치는 것은 하나의 속죄제로 하나는 소재와 함께 번제를 들 것이요 제사장 정기를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문득병 환자로서 그 길래의 함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33절부터 57절은 옷하고 집을 정리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균이나 이런 집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스에 보면 히브리 그 이스라엘들의 이런 그걸 하는 명령을 보면은 집하고 옷에도 이 문둥병 균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사람 피부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오늘날처럼 뭐 여러 가지 이게 좀 곰팡이를 죽이는 이와 같은 뭐 약제도 개발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희 기업에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런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 어느 집에 문둥병 색짐을 바라게 하거든. 가나안 땅에 이제 문둥병 색짐 생기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이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집에 이제 어떤 색깔들이 나타나면 곰팡이 색깔 흰 것도 있고 뭐 빨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기죠. 제사는 그 색정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에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비워놓아라. 그 색정을 볼 때 그 집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정이 있으면 벽보다 우묵하면 벽에도 쑥 파졌으면 제사는 그 진물에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에 폐쇄하라. 그럼 마치 문둥병이 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으면 폐쇄했다가 7일 만에 또 와 살펴볼 것이 그 색짐 벽에 퍼졌으면은 그러면 색짐은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퍼졌으면 돌들이 그 묻힌 그것만 빼가지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해가지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하고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 깨끗한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을 발라라. 그 당시 집에 곰팡이 피었으면 문둥병 간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라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또 이것을 말씀 순종할 때 또 영적인 그 순종하는 그와 같은 그 신앙심을 길러주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을 빼며 집을 끌고 고쳐 바른 후에 색짐의 집에 복발하거든. 그랬는데도 또 퍼지면 세상이 또 와서 살펴볼 것이고 그 색짐이 만을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 증 이는 부정하니 그 집을 흘어버리라 했죠. 돌과 그 집 모든 흙과 성 밖으로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게 할 것이요. 집을 폐쇄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 먹는 자도 그 옷을 빨고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 색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짐이 나은 것이니 그 제사장 그 집을 정하라. 이렇게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가서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 백항목 홍색실 우술초를 취한다. 새 하나를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 잡고 질그릇 안에 잡는 건 피를 담는 거 질그릇에 백항목 우술초 홍색실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갖고 그 집에 7번 뿌리라. 그는 새와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광 우술조 홍색실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들 밖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갈 것이요. 그래하면은 정결케 하리라. 이런 각종 문둥병 환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오의 문둥병 의복도 마찬가지요. 붓는 것과 피부색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친다.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고 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규례를 지키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건강을 주고 그리고 신앙을 지켜주는 하나의 그 규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우리가 코스로 성경 가는 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라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문둥환자 치유의 모습을 보니까 신약이 됐고 구약에도 문둥환자 치유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시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문둥병은 죄의 하나의 상징이므로 이 죄의 그 사건은 그래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죄가 사해질 수 있다. 그 신약에서는 우리가 죄인은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길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4절에서 제사는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두 마리와 백항목 홍색실과 우슬줄 가져오게 하고, 이게 새 두 마리와 백항목 홍색실 우슬줄에서 예수님 관지어 각각 무엇을 상징을 볼 수 있는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므로 새 두 마리는 한 마리의 죽은 그 새가 물에서 죽어갖고 질 것을 담는데, 그거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할 때 피를 흘리시고 이 꿀이 질 때 물이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한 마리는 나중에 살려서 보내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성전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백항목은 거기에는 곰팡이도 피지 않은 아주 단단한 건데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있는 그 나무 자체 십자가 그 자체가를 상징한다 볼 수 있고, 홍색지는 붉은색이므로 이거는 희생을 나타난다. 우리 죽고 죽이고 희생물 할 때 그 희생을 나타내고, 우슬초는 뭐냐 정기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희생을 나타내고 구약에서 죄를 덮지만 신약은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것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14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위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야. 이건 피도 바르고 또 나중에 기름도 바르죠. 우편에 깃뿌리와 우편에 소놈지가 우편 바람지가 바를 것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래서 오른손은 항상 우순입니다. 그 최고의 그 상태로 깃뿌리, 깃밥에 바는데 그것은 주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상징하고, 우편 소넘지가라는 일을 할 때 최고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나타나고, 그다음 발음지가라는 주님의 길을 최고의 상태, 오른쪽 최고의 상태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